마태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상고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기도문 몇 번 이렇게 외우십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것 말고 뜻을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시작을 하게 되어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이 기도를 하면서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삶 가운데서 한두 번이라도 외워보셨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어제 서울에서 내려온 후배 목사님 가정이 있어서 저녁에 같이 만났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 그 막말로 그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 있죠. 김용민 씨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후보가 다니는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의 집에도 신방을 간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굉장히 착하다고 신앙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형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부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후보로 나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용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 선거 전략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려고 기도를 받을 때 울면서 그리고 그 순간을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올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담임 목사님 지금 굉장히 난감해 하신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그분이 그 막말한 걸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근데 저는 그분이 한 말을 들으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방송 앞에서 너무 원색적인 욕들과 성적인 욕들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냥 하나님을 놀리는 행태를 많이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대어놓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도는 또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너무 심하게 쳤어요. 그것도 방송 앞에서. 그리고 그 분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들어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인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 자신의 선교에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서 기도를 받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사진은 빨리 삭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과연 오늘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아마 실수한 것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하루에 적어도 그 뜻을 생각을 하면서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뜻이 또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과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셨는데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그러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들었는데요. 그 찬송을 들었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이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정말로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내일도 서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내일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실지 그건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실지 아니면 오늘로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 예.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물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려면요,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려면, 내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오늘 내가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내일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보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아주 깊이 개입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은 곧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혹시 여러분 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준비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럽니다. 약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업도 생겨지고 그러한 기사를 보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최악의 사태, 그 사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개조합니다. 집을 개조해서 창고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식량을, 비상식량을 엄청나게 쌓아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1년치, 때로는 2년치의 식량을 쌓아놓고 그리고 각종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무기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준비를 해놓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핵폭탄이 터져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갖추고 양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앞으로 장차 다가오게 될 그런 그 멸망의 사건들, 또 핵폭탄의 사건들, 또 지진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가 무너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땅 속에서도 불러내고 바다 속에 숨은 사람들도 불러내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씁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죠. 그 1년치 먹을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천만금을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실 다 내려놓고 그 가야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어떤 분은 보니까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요 그냥 불쌍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가수들이나 기업인들이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던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래미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는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루 전에 사망을 한 것이죠. 사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일 그래미 시상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분의 출생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송을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내 마약에 손을 대면서 그 삶이 이지러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일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만 되는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주십시오. 얼마나 욕심이 없는지요. 탐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오늘 내가 써야 할 것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 그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일이 내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필요한 이 생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자유와 평화 이러한 것들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날그날 얻어서 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은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요 내일 바로 쓰러져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남편이요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는데요 그분의 남편이
물론 교회를 잘 안 나오셨지만은 그 뒤에는 다 회복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 옆구리, 이 등 쪽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이 파스 사서 바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더 심해져서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로 나왔어요. 그냥 순식간에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놀랐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또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30분 있다가 보자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냥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금방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일은 사실 내 날 같지만은 내일을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오늘이 내 날이요. 오늘만이 내 것이고 그런데 내일도 내 것이고 모레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생명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 날이고 오늘을 내가 살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은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 이것만 구하면 된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양식을 주셨는데 딱 그날 먹을 양식만 주셨습니다. 한 달치 먹을 식량 너네 많이 저축해 놓더라고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셨고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틀 3일치 되어지는 양식을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텐트 속에 넣어두었었습니다. 오늘 먹고 남았습니다. 내일이 되니까요.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벌레가 생겼으면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맙시다.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줄 것이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알아서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구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구할 때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광야를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의 양식인가? 목사님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탐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 많이 주십니다. 기업을 운영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여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많이 주실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좀 실천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탐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새삼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얼마만큼의 양식인가? 우리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교훈대로 오늘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면은 내일은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내지 않냐고 탐심을 내지 않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많이 채워줄 것이며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주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내게 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도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예수님 한 번 더 추가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정말로 잊고 싶은 기도문입니다. 가벼운 것은 그래도 쉽게 용서가 되어지는데요. 깊은 아픔을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권사님 마음은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 권사님의 돈을요 아주 많은 부분을 빌려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입을 싹 닦고 갚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속이 상해서 이 권사님은 속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오는데 그 사람은 돈은 갚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빌린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못 갖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 얼굴이 밝아 있으면은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권사님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다섯 배로 갚아주어라. 분명히 갚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이 권사님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거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량 영화 보셨습니까? 예. 그 영화는요, 제가 볼 때 반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사실은요. 반기독교적인 영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상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건 보니까.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했죠. 돈을 요구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속에 그 응어려지는 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던 이 어머니에게요.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결국 교회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분의 간증을 하면서 다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주님과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자랑을, 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갑자기 사명이 하나 생겨졌는데요. 내 아들을 그렇게 죽였던 감옥에 가 있는 그 남자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 두근두근 그리는 가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요. 드디어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꿈에도 보기 싫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요. 탁 나오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래버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이 얼굴이 살로 좀 찐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해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교도소에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할 말입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잘못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요 나와서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가짜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회방끄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죠. 나는 절대로 너한테 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는 절대로 너한테, 그 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줍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갚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너희들은 참 좋겠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남의 돈을 먹었다면 갚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미량에 나왔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너무너무 이전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면서 그 어머니를 만나기를 기다리다 만났으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주고 나니까,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 이거는요, 그 어머니를 두 번 죽이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정말로 힘든 겁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뻔뻔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셨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자신을 향해서 죽으라고 돌을 던졌던, 그래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용서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가 힘든 것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부부 사이에 그 용서는 정말 한번 틀어지고 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친구가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라도 용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맞아들였던 손양은 목사님, 그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용서해도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그는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너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너도 좀 나를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참 많이 아픕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세상의 밀알이라고, 내가 썩어져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방법은요, 자신이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고요.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도 좀 썩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세상을 바꾸어 온 것은 우리 어떤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바뀌어져 온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자신을 죽였던 그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밀알로 썩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에게 이 말씀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밀양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어머니도 사실은요. 그거 보면서 내가 썩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면 그제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썩어져도 내가 썩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